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만나는가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길가에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가서 저 종이를 주워오라는 겁니다. 주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제자에게 이건 어떤 종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제자가 그 종이의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에서 향이 납니다. 향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스승에게 선생님 이건 향을 쌌던 종입니다. 향을 쌌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다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 이번엔 새끼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서 새끼줄을 스승이 주워오라고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새끼줄 주워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또 스승이 묻기를 이거 뭐 하던 줄이냐 하니까 그 제자가 새끼줄을 보더니 예, 이건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여기서 썩은 비린내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줄은 생선을 묶었다는 겁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그 향을 쌌던 종이 또한 생선을 묶었던 줄은 둘 다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아무 냄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향을 만났기 때문에 그 종이가 향기를 내고 썩은 생선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새끼줄이 비린내를 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만난 사람에 따라서 향기를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냄새가 있습니다. 인간 냄새가 있습니다. 그 인간 냄새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사람의 냄새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나는 내 주변 사람에게 나의 냄새를 전달시키고 또한 그 사람은 나의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 향기로운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역겨운 비린내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합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길을 가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가 시작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바울이 많은 선교 사역을 했고 훌륭한 선교자라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사역은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고 그 동역자에 의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지를 다니는데 1차, 2차, 3차 합해서 모두 한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9년 되는데 당시의 교통사정을 감안한다면 바울은 많은 시간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떤 선교지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는 일주일도 못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약 18개월 정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선교지에 가서 장기간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가서 그 선교사역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사지만 어떤 선교적인 구체적인 그 사역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이 한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많은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울은 선교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깊이 연구해 보면 어떤 면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들 디모데가 아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바울의 역량으로 디모데가 성장하고 큰 지도자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한 서로 두 사람이 때로는 향이 되고 때로는 향기나는 종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또 강조한 말씀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마가 요한의 문제로 헤어진 것 같지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의 문제를 배경으로 하는 할례의 문제로 두 사람 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15장, 16장 이후로 이 바나바의 행적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제 바울의 행적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1차 전도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는 바나바는 처음에 바울과 같이 가려고 했던 1차 선교 지역을 갔던 길로 1차 선교지 갔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둘이 싸웠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나는 바나바가 가는 길에 거꾸로 가겠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겠다는 건데 이 거꾸로 가는 것이 뭐냐면 1차 선교지 갔던 길을 바나바가 가는 길을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걸 좀 기억하시면 그래도 좀 좋습니다. 1차 때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서 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그 에시아 마이너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갑니다. 그래서 1차 선교의 마지막 종점이 어디냐면 더베입니다. 더베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차 선교를 거꾸로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베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베로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더베에 가서 바울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날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누가 있나?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더베로 갔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디모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선교지는 어디로 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디모데가 있는 더베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가 있는 더베가 바울의 2차 선교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3차 선교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지 않았다면 2차 선교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갔다면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없냐면 드로아의 환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드로아의 환상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바울이 있게 디모데가 있는 것이고 디모데가 있게 바울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디모데의 협조가 없었다면 바울은 선교사역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 싸움이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싸움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싸움도 있지만 싸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열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싸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한데 상대방은 저랬습니다. 대부분의 얘기가 보면 나는 정당합니다. 상대방은 부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상대방은 부당하고 나는 정당하다고 하면 제3자는 절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부부 싸움을 갖고 목사가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한 물질적인 증거가 없는 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교회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머리가 되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을 믿는다면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싸운다면 그리스도 안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미움은 마귀의 증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증오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 상대방에게 증오하고 미워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마귀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교회라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머리 대심, 교회가 하나님의 머리 대심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자 각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다툼이 있고 증오가 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심이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게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습니다. 심하게 다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싸운 이유는 뭐냐면 성경적 해석의 싸움입니다. 신학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 싸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싸움으로 바울이 2차 전도를 이뤄내는 것이고 드로아의 환상을 보는 것이고 디모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움을 하지만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싸움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마가 요한을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툼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의가 생기는 것이고 존중해 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나중에 서로 화해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2차 선교를 만들어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드로아의 환상을 만들어냈고 디모데를 만난 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게 2절 보세요. 2절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성경이 별안간 16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합니다. 그거는 바울이 1차 선교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비시디아 안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먼지를 떨었습니다. 내가 여긴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 내가 여기 와서 두 번 다시 선교하지 않겠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고니온에서는 선교하다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야, 여긴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도망 나왔습니다. 루스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고니온에 온 사람하고 비시디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였습니다.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다시 그 지역으로 갑니다. 더베에 왔다가 다시 그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한 그 지역, 도망 나온 그 지역,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역,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은 것이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를 만났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뭘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더베에서 만난 사람이지만 그 디모데가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신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고 디모데와 함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1차 선교 지역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그 좀 전에 나온 루스드로와 이고니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둘이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2절 다시 보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에 있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칭찬을 받는 자니. 자, 이 말씀 뭐냐면 1차 선교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디모데가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더베 지역에서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로 부상한 겁니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못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갔다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 아마 유대인들이 난리쳤을 것이고 끌어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누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3절 보세요.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뭘 합니까? 할례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함 없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할례를 행합니까? 디모데에게 행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행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얘기한 것 같다고 지금 모순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은 할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디모데가 이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압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의 사역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누구를 향한 사역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역이 크게 성공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사역이 이방인 사역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굳이 내가 할례 받고 이 사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받는가? 오늘 성경에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지만 디모데에게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역은 이방인의 사역이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례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디모데와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뭘로 살아갑니까?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회에 속하지도 않았고 미국 사회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디모데와 같이 똑같다는 겁니다. 디모데와 같이 불분명한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불분명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극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삶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이지만 뭐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중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우리와 같이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문제되는 신앙은 뭐냐면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 복잡한 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단순화시켜버립니다. 아주 복잡한 걸 심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만 믿으면 해결된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해결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복잡한 건데 이중적인 건데 십자가는 가르쳐주지 않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정치인들이 어저께 이제 선거가 우리 끝났지 않았습니까? 중간 선거가. 정치인들이 공약을 합니다. 뭐라고 공약을 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선거 구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세금을 감면하겠습니다. 뭐 학교 시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최고의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 다 약속합니다. 공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때 뭐라고 해요? 공약입니다. 약속이지만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헛된 공약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약에 많은 교인들이 우리들이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려고 만사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새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그 가문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 가문까지 나옵니다. 가문이 형통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약속은 목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정치인이 공약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가 합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이 이런 목사의 설교를 믿는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그 뇌 속에는 그 거울 뉴런이라는 것입니다. 뉴런이라는 게 신경세포인데 그러니까 거울, 우리 미러 뉴런인데 옆에 사람이 울면 나도 이유 없이 슬퍼집니다. 옆에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이유 없이 기뻐합니다. 사람은 옆에 사람의 그 행동을 카피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카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걸 카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뇌는 죽음, 고통, 그 다음에 아픔, 시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뇌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그 심하게 겪었던 아픈 일들은 가급적이면 뇌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 고통 이런 거는 우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 자체가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뭘 받아들이냐면 행복, 기쁨, 축복, 뭐 성공, 형통 뭐 이런 거는 우리 뇌가 기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건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믿음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왜? 우리 뇌가 그렇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뇌가 거부하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에는 질병이 있는 겁니다. 가난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 네 명 중에 한 명은 암에 걸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자꾸만 부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 내 믿음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Why me?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건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믿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하신 말씀 뭐냐면 오늘 디모데를 보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는 겁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사역이 이방인을 통해서 성공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할례를 받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바울을 이끌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안디옥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왜 거길 갔는가? 무엇 때문에 거길 갔는가?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이 향기를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나타내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